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역, 특별히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그렇게 절을 하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그에게 대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34절 37절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또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넬료와 그가 이 베드로가 말이죠, 함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거든요. 38절로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을 주의해 보시면 그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몇몇의 사건들을 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쉽게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빠진 복음이란 상상할 수가 없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었어요. 부활은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파될 때까지는 복음은 설교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살아나신 구세주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10장 41절에 43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계속되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 그 마태복음을 나눌 때 베드로의 연약함과 약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계속 들으신 분들은 혹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베드로는 매우 인간적이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약점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친근감이 간다 이거죠.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친근감이 안 가잖아요. 완전히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상대방과 많이 대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어서 44절로 48절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로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 역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음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거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방언은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증거로서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커다란 장애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이어 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명의 대표적인 회심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은 다 함의 자손인 에디오피아 내시와 셈의 자손인 셈의 자손의 대표인 다섯 사람 바울과 야벳의 자손의 대표인 고넬료 사람입니다. 네, 고넬료입니다. 각각 사건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장을 정리하고 이제 1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11장에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회심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처음에는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것이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은 소름 끼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도 이 일은 처음에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시몬 베드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죠. 애당초 그는 전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죠. 4절로 6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보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 설명을 쭉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참 크게 놀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찬송을 함께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나눴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11장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너 무할례자랑 같이 먹었다면서 너 그래서 되겠어? 이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그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설명을 보죠.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끌려 올라가다는 말은 갑자기 모든 것이 하늘로 사라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안이 벙벙했겠죠.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 설명을 들어보세요. 11절로 15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하는 집 앞에 섰더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떠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16,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시몬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죠. 만일 그런 증거가 없었더라면 각 성도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그때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계속되어지는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믿음이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날은 참으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무대가 세상 끝으로까지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인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인의 풍습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디옥이 교회의 두 번째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인 교회의 중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23, 4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바나바에게 잠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객관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이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교육자가 되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는데 그것은 곧 그가 설교하고 가르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한 것으로 보면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바나바에게는 그를 도와줄 목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도울 적합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무척이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25, 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함께 일하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사울을 그 교회의 설교자로 삼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그곳에서 동역함으로 많은 무리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조롱의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의미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이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값싸진 이름이 되곤 했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도 놀랍습니다. 27절로 30절을 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기록된 사건은 일반 역사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근이 있었으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살해되고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그 영향이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아주 특별히 궁핍하게 되었던 거죠. 이 땅 위의 교회가 형제의 정신과 사랑의 띠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지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황폐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이제 똑같은 교회를 구제하고 있음을 보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